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0월 18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총리 대신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즈카 시기오 가족회 대표는 인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납치 문제를 일찍 의식해 주시고 저희 가족회와 면담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든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총리 대신이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치 담당 대신도 바뀌었고 그 결과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아쉬워하면서도 결코 지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저희 가족회 외에도 아라키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납치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기시다 총리의 한마디와 강한 의지하에 모든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G7 동지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일본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해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나라 동지들의 힘을 빌려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나라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협력과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꼭 진행표를 짜주시고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눈으로 보아 알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저희들의 활동의 중심으로 삼아서 해나가고 싶고 오랜 기간 관여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디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저희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요코타 시기루 씨처럼 대단히 오랜 세월 애써주셨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가족회 구성원들도 당연히 연령적으로 매년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납치 피해자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만나는 일 없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는 것, 이것이 현실로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포함해서 정부의 여러분과 우리 단체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가족회의 입장입니다. 이런 저희 입장도 고려하셔서 꼭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서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코타 사키에 쓰는 인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와 면담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 취임 축하드립니다. 하시모토 유타로 총리를 시작으로 몇 대에 걸친 총리 대신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가족들도 정말 열심히 임해왔지만 한 분 한 분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너무나도 긴 40 몇 년이라는 세월을 정말이지 어째서 이렇게도 모르는 것일까. 아이가 납치된 채 아무것도 모르고 상황도 알 수 없으며 왜 납치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추측만으로 단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을 믿으며 되찾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여기까지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인지, 일본에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왜 그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틀림없이 함정에 빠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정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들의 사진이라도 보고 싶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모두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구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북조선은 비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만 있으면 정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오늘까지 활동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고 이렇게 컸구나, 이 세월 동안 살아있어 주었구나 하는 심정을 여러분들께서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은 상당히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만 부디 기시다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1대1 만남을 통해 진정한 나라로서의 대화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렇지만 일본은 그런 슬픈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함께 해나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강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 가족들이 기쁨을 안길 수 있게 해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교통안전체계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 밤에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자동차의 풍경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북조선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은 한결같이 자동차가 많은 것에 감탄을 합니다. 북조선의 도로에는 달리는 자동차가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명사고 등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일본에는 아주 많은 자동차가 달리는데도 사고가 별로 나지 않는 것에 일본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저는 신기하였습니다. 그 후 운전면허증의 취득을 통하여 일본의 교통체계는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공공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일본의 훌륭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운전면허의 위반자 강습을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강습을 받았습니다. 교통규칙을 위반한 횟수가 규정 횟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교통안전규칙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하루 동안의 위반자 강습을 받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운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도로에서는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지만 일본의 교통규칙은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반자 강습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성격과 운전태도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라 교통법규를 지키고 기본적인 운전 조작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한 자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안전운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정착한 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12여 년 이상 됩니다만 운전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통규칙 위반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 결과로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강습을 끝마친 다음 도로의 교차로에서 새롭게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았던 자신이 운전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재교육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본의 교통안전체계는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의 교통안전체계는 일본의 교통안전체계와는 다른 점이 많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달 추석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당군의 고위 간부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평양 교외에 있는 열사릉 참배를 가던 중 버스가 전복되어 수십 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대규모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한국의 북조선 관련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북조선에는 손해보상에 대한 교통관련법과 자동차 보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가 아주 어렵고 또한 회사 소유의 자동차의 수리비도 사고를 낸 운전수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외에도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의 제도는 만약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으면 보험에 의하여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함과 함께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일반인이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운전면허도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이 자동차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수는 인기가 많은 직업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운송회사 등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들만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귀중한 북조선에서는 주민들 속에서 자동차에 대한 동경은 아주 큽니다. 결혼식에 어떤 승용차를 타고 왔는가가 신분과 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며 지방에서는 결혼식에 승용차를 탄 것이 일생의 추억으로 남을 정도입니다. 북조선도 체제 유지를 위한 고립과 폐쇄 정책에서 벗어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경제가 발전하여 북조선의 일반 주민들도 자동차를 타고 문명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교통안전체계에 대해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날에 한국의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한국 국회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좀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지금 좀 북조선 내부에서 김정은 주의란 새로운 단어, 용어가 등장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요사이 그 노동신문이나 북조선의 좀 그 공식적인 그런 메디아를 좀 보면은 김정은 전 비서를 좀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연설이나 사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정은 씨의 지위, 권력 기반 그런 거 좀 너무 그 강화되었던 거 아닌가란 그런 평가가 나온 것도 물론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북조선에 말하는 것은 자세하게 본다면, 지금 먼저 그 조선노동단의 지도사상이라는 것은 지금 북조선이 그것은 김일성, 김정은 주의다라고 좀 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김일성, 김정은 주의라는 것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로 좀 전식화 되었다고 그것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그 10월 11일 날에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만, 이런 그 상황에서 그 내부에서 그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비밀로서 김정은 주의란 말이 쓰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역시 그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좀 의미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좀 느끼는데, 물론 그런 것은 동원해서 김정은 씨의 지금 취의라는 것은 좀 강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민대중 제일주의란 것은 김정은 주의로 부르면서, 그렇다면 이 그 지난 시기에 좀 강조를 좀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그 연도자의 모습이라고 할까, 인민 대중에 대해 좀 봉사하는, 대중에게 봉사하는 연도자, 그런 것은 좀 요사이 그 조선에서는 좀 강조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또 좀 그 간절히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김정은 주의라는 말이 쓰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김정은 씨의 좀 주의라는 것은 좀 강화되었던가, 권력 기반이라는 것은 너무 그 확고하게 되었던가, 그렇지 않은가, 김정은 씨의 좀 권위란 것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양 지도자 연도자 좀 넘어서 좀 그 더 강한 권위를 좀 가지게 되었던가,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볼 때 앞으로 좀 두 달 정도가 너무 좀 중요한 시기라고, 의미 갖고 있는 시기라고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역시 지금 그 10주년이란 말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김정은 씨가 좀 연도자 주의를 좀 취임을 했다가 10년 되었다, 그런 뜻인데, 이런 것은 10년 전에 김정은 씨가 아버지 김정일 씨 죽은 사망한 후에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되었다가 10년 됐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김정은 씨에 대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그런 명칭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요사이 북조선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사실상 이런 포스터가 아직은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됐던 그 12월 달에 북조선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2019년 4월에는 김정은 씨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아니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무령의 최고사령관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군대 최고연로자 톱치라고 보는 것보다 극화의 군사 부분 거기에 좀 수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군사라는 것은 좀 볼 때는 산진적인 좀 지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2월 달에 어떻게 좀 북조선에서 좀 말을 하는가, 그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그 10년 사입니다. 올해도 작년도 10년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단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지난 9월 달에 김정은 씨는 너무 유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좀 했었는데, 이런 시정연설이 내용을 보면은 그 10년사 너무 비싼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에 다시 한번 좀 그 10년사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도 물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려사라는 것은 역시 개인 독재 하나 좀 잔지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하지 않은가라는 것도 의미 있고, 세 번째로서는 특히 우리가 지목을 해야 되는 것은 1월 8일 날에는 김정은 씨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김정은 씨가 의대한 수련이 되고 김정은 측이라는 말이도 쓰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생일을 한 것은 좀 그 과의 그 축하 날을 그 축하하는 예 그런 그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측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인 사상 체계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김정일 씨의 붉은기 사상, 정근 사상도 이런 그 사상 체계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하게 말할 수 있고 역시 북조선이 계속 좀 인민대전 제일 추이란 그런 길이를 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볼 때 좀 앞으로 두 달 정도의 좀 움직임이 너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